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 기쁨의 종교, 그리고 찬송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 기쁨, 찬송이죠.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 그리고 찬송은 어떤 성도들이 처한,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나 또 환경이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희들의 삶을 지지하고 받드는 이렇게 중요한 어떤 지지,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며칠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같이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죠. 뭐 오늘날에는 뭐 황제 복역이니 뭐 이런 말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참 이게 감옥은 특별히 고대의 감옥은 있을 만한 곳이 못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기쁨과 환희에 차 있고 또 감사와 감격이 넘쳐 있어요. 사실 뭐 빌립보서를 읽어봐도 이 빌립보서는 특히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옥 중에 썼지만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이제 인사말을 한 이후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편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할 본문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3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총 12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쓴 원문에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게 조각조각에 나 있는데 바울이 쓸 때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한 문장이 이제 14절에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3절에서 이제 찬송하리로다라고 자신의 말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폭포수와 같이 말을 막 이렇게 쏟아내다 보니까 14절까지 이야기하고 비로소 14절에서 이제 다시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12절 가운데 무려 4번이나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6절에서도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6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내일 묵상할 본문 12절에서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 중에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고백, 새로운 감격, 새로운 경험이죠. 하반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것들이 더 풍성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상황으로나 외적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할 만한 이유를 사실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많지만 그 고난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베푸신 일들을,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말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또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작은 불편,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시선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비록 크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 뭐 옛날에 우리의 밥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느냐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느냐가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느냐를 가르는 어떤 기준이 되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불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작은 불편 때문에 아무리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감사로 여기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닌 거죠. 남들로부터 박수 받을 만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것도 아닌 거죠. 남들이 원하고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과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을 보면 뭐 로마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착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이냐면 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 이전에 내 믿음이 있기 전에 무엇이 얹어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큰 경륜과 그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소위 이렇게 불이라도 받으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싶다가도 조금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을 나의 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 그 일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고난 중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픔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인생의 슬픔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것만 남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모든 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6절 보시면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거저 주셨고 우리는 거저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거저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찬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